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오겐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셨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2023년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오픈도어즈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상위 50개국 가운데 여전히 북한이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많은 기도가 또 평양 가운데 북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내들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전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가족들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복음은 생명이요 또 생명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그 상대방이 자신의 생명과 또 그 가족들 전부와 다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그 감격 때문에 그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 생명과 또 나의 가족들을 담보로 전할 만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돌아보고 결단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물 위에서 풍랑을 이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죠. 만약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저 바다 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런 감동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가 있죠. 물 위를 걷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승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돌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가 다 가지 못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가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점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소리소리를 질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그 기적과 경험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눈앞에 있는 이 바람과 같은 풍랑과 같은 현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나 관계 어려움들 아니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들을 보게 될 때 마치 눈앞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점점 물속 깊숙한 어두운 곳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또 물 안 깊숙한 곳으로 또 빠져 들어가기도 했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을까요?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그 놀라운 경험이 기억에 많이 날까요? 아니면 빠져 죽을 뻔한 일이 기억에 많이 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후에 물 위를 걸었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베드로가 다시는 시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 무모한 도전을 해가지고 배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빠져 죽을 뻔한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년에 다 무리를 한 번씩은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응답이나 치유나 어떤 기적이나 역사하심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금 물 위로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 물 위로 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지만 또 빠져 죽을 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갈망이 어떠하십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할 수 있죠. 빠져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겠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이론이면 이론, 말씀이면 말씀, 또 실제면 실제 얼마나 큰 훈련들을 받았습니까? 칠병의 기적이나 소경을 고치신 일이나 간질병자를 고치신 일이나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드로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 받을 만큼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이름하시고 너를 반석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인정을 해 주시죠. 아주 믿을 만한 수제자 베드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저 반석이에요, 반석. 주님이 반석이라고 한 그 베드로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주가 버려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죠. 확신했었고 또 주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한폭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또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봤을 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코라는 정말 이 확신에 찬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결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아니라는 그 무서운 신앙 고백이 그냥 주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아주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베드로라, 반석으로 너를 세우겠다. 이 반석의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이 부인, 그 시한폭탄이 터져나가게 되고 반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교회 기둥 같은 반석이 가장 보잘것없는 파편이 되고 모래가 되는 순간이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또 우리 원수 사단 마귀,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확신이 깨질 때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만큼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인데 라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반석과도 같은 부르심이 순간의 모래가 되어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단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결론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부르심 전에 갈릴리 시골의 무명의 어부로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반석이 아니라 그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래처럼 쓸모없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그냥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그날도 그렇게 물고기 잡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일을 겪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 좋아하고 막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베테랑 어부로서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위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날들, 처음 주님을 그렇게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꿈같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서 정말 그 물고기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살림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잡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허탕을 쳤고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21장 7절 말씀처럼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바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바로 베드로가 몇 걸음밖에 되지 않지만 무리를 걸었던 곳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지만 빠져 죽을 뻔한 신앙의 트라우마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전처럼 내가 다시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 내가 그때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계산이나 또는 어떤 믿음의 판단 같은 것은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바다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리를 걷는지 빠지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베드로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이나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20장 19절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20장 26절에서 또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이처럼 기적과도 같이 베드로는 경험했지만 한번 낙심되고 수치심과 패배감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그 깊은 상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좀처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반석은 무슨 반석이야. 자신을 한낮 모래화가도 같이 여기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그리고 두 번이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주님을 무시했음에도, 그럼 베드로에게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누가 작정하고 주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고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간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맹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런 귀한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믿음의 시한폭탄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행동이나 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않음에,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그 신앙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은연중에 또는 은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기적과 또 말씀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어느 순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죄 없다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공개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밝혀져서도 안 되며 누가 알아서도 안 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치 그 죄를 주님의 죄인 양 나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보는 경멸하고 정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로 주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무리를 거름해도 점점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주님은 왕으로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 죄로 삼으십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쩌면 베드로처럼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큰 영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몰랐던, 설마 내가 이럴 줄은 몰랐던 깊은 주님을 향한 절망과 낙심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패배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 부인했을 때 주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 끊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에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신이 무리를 걷는지 걸을 수 없는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또 다른 부르심의 시작으로 은혜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1장 15절에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베드로 반석, 직분과 사역과 사명과 부르심으로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어쩌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반석이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자신을 모래와도 같이 여겼던, 바로 가장 순전하고도 또 처음 만났던 친밀함으로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반석,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다면 베드로는 참 마음이 죄송하고 참 주님 앞에 더 부끄럽고 참 송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헤아리는 주님의 이 큰 사랑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는 목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 다 직분이 있죠. 그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랑을 너는 기억하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한 교회 기둥이요 반석이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산산이 부서지고 박살이 나 정말 모래와도 같이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심정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 놀라운 사랑의 성령의 바람에 풍화된 자들만 갈 수 있는 부르심으로 베드로는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부르심 또는 앞으로의 미래나 자신의 어떤 목표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래바가도 같은 자신을 찾아오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한없이 감사할 뿐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신 것처럼 또 다른 부르심이 시작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어떠한 열매로 또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성과로 어떠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자기 확신의 신앙에서 깨어진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볼 때 정말 내 믿음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역시도 이 겸손한 베드로의 신앙과 같이 나 역시 모래와도 같은 하나님 보잘것없는 아주 미천한 믿음이 오니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귀한 신앙 고백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의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뇌성마비가 왔고 전신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그냥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뇌성마비가 찾아오고 4년 후에 마을에 미야오 목사님이 전도를 오게 되고 이 미즈노 겐조는 이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성마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매일마다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미즈노 겐조가 이제 일본어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처럼 그 순서를 보면서 한 번씩 눈을 깜빡이면서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시를 쓰게 되죠. 옆에서 어머니가 그 눈 깜빡 신호를 보면서 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시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무엇이 사실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서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이 미즈노 겐조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감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즈노 겐조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결국에 아 내가 반석이 아니구나,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반석으로 불러주셨지만 나는 결코 반석이 아니구나, 나는 모래 중에 가장 한알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모래구나, 이런 귀한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부르심으로 특별히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깨어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디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찾아간 것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전에는 나를 던질 수 없었던 낙심과 두려움의 바다에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온전히 던지는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주의 긍휼로 인해서 반석이 아닌 모래와 같음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주님 가장 확실하게도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교회 반석과도 같을 줄 알았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겸손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교회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겸손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특별히 모래와도 같은 하나님 낮아지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모두를 가정을 그리고 기쁨의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